돌아오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와 있었다. 사랑하는 빅터, 아마도 지금쯤 집에 돌아오는 일정이 담긴 편지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사실 난 처음에는 정해진 날짜만 몇 줄 써서 보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너에게 너무나 잔인한 친절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기쁘고 행복한 환영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반대로 슬프고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겠니. 아무튼 빅터, 우리에게 닥친 불행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오랫동안 홀로 떨어져 있던 아들에게 어떻게 그런 고통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냉담해질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이어질 비참한 소식에 대해 너를 대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도 너의 눈은 끔찍한 소식을 전할 단어를 찾기 위해 페이지를 훑고 있을 테니까. 윌리엄이 죽었다. 미소로 내 마음을 기쁘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온화하고 명랑한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 아이는 살해당했다. 나는 널 위로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저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마. 지난 목요일 5월 7일 나는 엘리자베스와 너의 두 형제를 데리고 플랭팔레로 산책을 갔었다. 따뜻하고 고요한 저녁이었지. 덕분에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걸었단다. 미처 돌아갈 생각도 하기 전에 황혼이 찾아왔고 어느새 주위에 있던 윌리엄과 어니스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 녀석들이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자리에서 쉬고 있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니스트만 돌아와서 윌리엄이 어디 있는지 묻더구나. 자기와 함께 놀고 있던 중 윌리엄이 숨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그 후 오랫동안 기다려보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윌리엄을 찾아보았지만 윌리엄은 어디에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혹시 먼저 집에 돌아가 있지 않을까 하더구나. 하지만 윌리엄은 집에 없었다. 우리는 횃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잃고 밤에 습기와 이슬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도 극심한 고통 속에 빠졌지. 새벽 5시경이 돼서야 전날까지만 해도 환하게 핀 꽃처럼 건강하고 활기 있고 사랑스럽던 소년을 찾았다. 목에는 살인자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었다. 윌리엄을 집으로 옮겼고 내 얼굴빛을 본 엘리자베스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는 시신이라도 봐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막으려 했지만 그 아이는 끈질기게 윌리엄이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가 급히 목을 살피더니 두 손을 꼭 맞잡으며 이렇게 외치더구나. 맙소사, 내가 사랑하는 윌리엄을 죽이고 말았구나. 그리고 바로 기절해서 정말 어렵게 회복했단다. 엘리자베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저 울고 한숨만 쉴 뿐이었지. 그 애가 말하길, 사건 당일 저녁 윌리엄이 네 어머니 초상화 목걸이를 걸고 싶다며 때를 쓰기에 허락해준 모양이더구나. 그리고 윌리엄이 시신에서 그것만 사라져 있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범이 이목을 끌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목걸이였다며 말이다. 우리는 현재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윌리엄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 빅터야, 너만이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수 있다. 그 애는 끊임없이 울며 윌리엄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꿰뚫는 것 같구나. 우리 모두 불행한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아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너의 위로가 필요하단다. 또 한편으로는 네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막내의 비참한 죽음을 살아서 목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하고 있다. 어서 오너라 빅터. 암살자에 대한 복수심이 아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평화롭고 차분한 감정으로 말이다. 원수에 대한 증오는 접어두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감정을 품고 오너라. 괴로움 속에 너의 다정한 아버지가. 알폰스 프랑켄슈타인. 제네바 5월 12일 1700몇 년. 이 편지를 읽는 내 표정을 지켜보던 클레르발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을 때 내 얼굴에 표현되었던 기쁨의 표정이 절망으로 이어지자 몹시 놀랐다.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집어던지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앙리는 내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에게 편지를 들어보라 손짓하고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방을 왔다 갔다 했다. 내 가족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읽던 클레드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가 말했다. 너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벌어지고 말았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즉시 제네바로 가봐야겠어. 앙리, 나랑 같이 말 좀 구해주겠어? 걸어가는 동안 클레르발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전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불쌍한 윌리엄.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이제 천사 같은 어머니와 함께 잠들어 있겠구나. 때이른 상실에 눈물 흘릴 사람들만 남아있군. 그 밝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살인자의 소나기 속에 비참하게 떠날 줄이야. 불쌍한 어린 친구.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슬픔 속에 있는 우리와 달리 그는 이제 평안한 곳에서 쉬고 있다는 거야.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그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야. 동정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것이지. 말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둘러 마차에 올라탄 뒤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매우 우울했다. 처음에는 서둘러 도착하길 바랬다.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내 발걸음은 점차 느려졌다. 머릿속에 가득 차오르는 수많은 감정들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낯익은 풍경들을 지나쳤다. 거의 6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나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일지 모르지만 수천 개의 작은 상황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일 것이다. 두려움이 덮쳐왔고 나는 감히 전진할 수 없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나를 떨게 만든 것은 이름 없는 수천 개의 악 그 자체였다. 나는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틀간 로잔에 머물렀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했고 주위는 고요했다. 그리고 눈 덮인 산, 자연의 궁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날 회복시켰고 제네바를 향한 여행은 계속되었다. 길은 호숫가로 이어졌는데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좁아졌다. 쥐라 산맥의 검은 면과 몽블랑의 밝은 정상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산들이여, 나만의 아름다운 호수여, 그대들은 이런 방랑자에게까지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가. 정상은 선명하게 보이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잔잔하구나. 이것은 평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내 불행을 조롱하는 것인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늦은 밤 어둠에 묻힌 산들을 거의 볼 수 없게 되자 나는 더 우울해졌다. 그런 풍경은 광활하고 어두컴컴한 악의 형상처럼 보였고 나의 비참한 운명을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비참함도 실제로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100분의 1도 되지 못할 거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다. 제네바는 완전히 어두웠고 마을의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시에서 반리그 떨어진 마을인 세체론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늘은 고요했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쌍한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가로지를 방법이 없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플랭팔레로 향했다. 이 짧은 항해 동안 몽블랑 정상에서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뭇에 다다르자마자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낮은 언덕에 올랐다. 폭풍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흐린 구름은 곧 커다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거세게 내렸다. 매 분마다 폭풍은 강해졌고 천둥이 내 머리 위로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터졌지만 계속 걸었다. 그것은 살레브, 쥐라 및 사부아의 알프스로부터 울려 퍼졌다. 생생한 번개의 섬광이 내 눈을 현혹시켜 이를 비추는 호수를 마치 거대한 불덩이처럼 보이게 했다. 눈이 섬광에서 회복될 때까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 속 같았다. 스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폭풍은 하늘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가장 격렬한 곳은 벨리브 절벽과 코페 마을 사이에 있는 호수 쪽에 걸쳐 마을 북쪽까지였다. 또 다른 폭풍은 희미한 섬광으로 쥐라 산맥을 깨웠다. 또 다른 하나는 때때로 호수 동쪽에 위치한 산봉우리인 모를 드러내 보였다. 그토록 아름답고 장엄한 폭풍우를 바라보며 나는 서둘러 걸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고귀한 전쟁은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두 손을 꼭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랑하는 윌리엄, 천사 같은 내 동생, 이것은 널 위한 노래, 너의 장례식이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이 내 근처에 있던 나무 뒤 어두운 곳을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보았다. 나는 멈춰서서 자세히 응시했다. 분명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이어서 번쩍이는 번개의 그 물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인간의 것을 벗어난 그 무시무시하고 기형적인 비례와 거대한 키는 분명 내가 생명을 주었던 가련하고 더러운 악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상상만으로도 몸서리칠 일이지만 혹시 저놈이 내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